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 생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떤 편을 들고자 하면 그 편을 들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도 받았고 또 아, 예수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호감을 가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문을 열고 일단 받아들였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 보면은 마음문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조차도 네가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너도 미혹당했느냐, 너도 그 사람 편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어떤 자기의 정함을 갖고 있고 내가 옳다, 내가 이 주장, 이 고집을 내가 지키리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으로 내 말을 다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딱 문을 닫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는 그 지식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더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가두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는 분량을 더욱더 늘려주시고 더욱더 이렇게 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할 때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섰다 할 때는 이미 쓰러졌다고 한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기를 왜 내가 안다가 아니라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끝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하고 같아요.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른 저 예수는 저런 사람은 저건 이단이야. 죽어 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 그 속에서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르는 데서 온다. 하늘에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신비한 거를 생각했지,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아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의 거기에서 있는 자식인지를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라고, 이렇게 자기 아는 조부라운 그 지식으로 그냥 그걸 진리처럼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척하고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내가 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바다의 물방울 하나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그거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몇십 년을 매일 신앙생활을 잘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가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거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내는 보이게 하는 열매로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케 하는 그 샘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는 우리가 받은 줄도 모르는데 계시면 어떻게 해요? 흘러넘치게 되는 그러한 내 내적인 그 샘솟는 끊임없이 그 용서 숨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은 먼저 내 영과 혼을 가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비추어서 벌거숭이 되게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신비함을 나타내는 것 이전에 뭐예요? 내 내면을 비춰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달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긍정적인 힘이라면 그건 육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하심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지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돼. 그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려고만 하면 할지 내가 지금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고쳐 먹어봐. 나 할 수 있어. 해보라 그러지요. 아마 노력할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할 수도 없고 한결같이 할 수도 없고 늘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안 했다가 들어가면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에서 구원하고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그 이유인즉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하는 거죠.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신분을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나를 인쳤고 아버지가 내게 권세를 줘서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동등한 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그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나는 참 생명이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이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죽이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또 어디 간다 하지를 않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사람들에게 결국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자꾸 그 뭐랄까 악유를 하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고 떠나는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좋다고 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모두가 입을 맞추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적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가 돌아와도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기사를 행하지는 못할 거라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고 시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들 때는 제일 재미없는 말인 거예요. 자기는 정죄하고 자기는 죽이고자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점점 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불러오려고 그랬지만 하속들이 가서 그냥 옵니다. 예수님같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여태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시험하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서기관이라는 거는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간음 중에 잡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 다 사람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나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은 잔인한 사람처럼 얘기할 것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할 것이고 또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괜찮다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 걸고 넘어질 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무슨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이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든지 글을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돌로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을 돌로 치라는 것 그것은 율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나 그건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정죄하려고 드는 그러한 음모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이 하겠냐? 또 그러면서도 그 모세하고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다 그 고쳐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살리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살리겠느냐, 죽이겠느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거는 사실 나를 먹으면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나를 먹으면 니들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은 영적인 거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지금 듣는 사람은 항상 육적인 걸로 듣고 땅의 것으로 해석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답 자꾸 추궁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우리 그 삶 속에서 참 너무나 매일매일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아프잖아요. 눈총 받아도 아프고 너는 뭔데라고 우리는 또 빨끈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에게 얼마나 돌을 잘 던지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남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날때 뭐예요? 항상 내가 죄가 없느냐 있느냐부터 봐야 돼요.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또 사람이 내게 돌을 친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정의롭습니다.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 그 가치관에서 나온 내 잣대에서 나온 정의감 때문에 저 사람은 돌을 맞아 마땅해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런 사람은 정말 당해서 싸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세계 어디에서도 있지만 그 연속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떡해요? 우린 구원받는 걸 믿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믿고 그가 천국 가는 거를 믿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는 그럼 천국 안 가겠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대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싫고 좋고는 그 권사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옷 입혀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그 사람은 연속 살인범이라고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남도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살인자지만 우리는 나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람도 참 너는 법 없이도 살아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나나 죄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죄는 농도로 가짓수로 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의 값은 죄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에 접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삭은 그냥 죽는 거지 사망이지 뭐 나는 조금 죄 졌으니까 사망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도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처럼 죄에도 그냥 하나님에게 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냥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해서 이거는 죄고 아니고 하는 걸로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판가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이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인정해서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죄라는 것이 들키면 죄고 숨겨지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서 치라예요. 분명히 가늠현 하는 여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가 아닌 그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나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교회가 타락했고 뭐 나라가 지금 정말 그 어수선하고 뭐 세계 어디에서는 지금 지진이 나고 어디에선 전쟁이 나고 그런 얘기에 말씀을 비추려고 하기 이전에 말씀은 그거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지금 네가 잣대질하고 있는 너는 어떠냐 하는 것이 말씀의 비춤이에요. 크게는 세계 정세요, 나라요, 교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잣대질하지만 작게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상황 상황을 놓고 집에서도 나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지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간음이라는 자체 잘못한 거예요. 간음은 그 부부 관계가 아닌 사람하고 성적 교제를 할때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간음하고 어떤 때는 음행하고가 같이 쓰일 때도 있어요. 음행은 뭐예요? 정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를 할때 간음한다, 음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이스라엘, 음행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미 관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관계를 맺기 전에도 어딘가 내 짝이 있잖아요. 그런 음행을 하면 벌써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떤 자매가, 18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짝이 될그 남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마흔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찾고 기다리고 했는데 아직 마흔이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너무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혼을 해도 감당을 할 육신도 못 되고 참 저게 한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하시리라는 그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자꾸 뭐예요? 좌절이 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입 내밀고 원망은 못하면서도 자꾸 시험이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하게 했나? 자기가 기도를 했나? 정말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물론 이 세상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더더군다나, 가정을 에서 많이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자매였기 때문에도 그러한 기도가 간절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결혼 생활하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자매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육신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을 마흔이 넘었으니까 못하리라.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키우셔서, 정말 그 결혼이라는 삶을 한 남자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하나님의 딸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면 정말 누구랑 결혼해도 된다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정말 그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나를 위한 남자를 찾는다면은 그거는 벌써 결혼 생활 자체가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행복을 꿈꿔서 죄냐?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해서 그걸 원하는 게 죄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떠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남이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떠냐지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고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는 어떠냐? 네가 정말 그거를 할수 있느냐지요? 할 만하느냐예요. 할 만한 체력 있고 할 만한 정신력 있고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연약한 속에서도 할수 있고 없는 중에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덤벼들다가 나중에 다 손 놓게 되고 나자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결혼할 때부터 행복하지 않고 결혼 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을 꿈꾸고 다 잘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상대방 하나를, 뭐 둘도 셋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가진 그 허물과 약함과 그 모든 것을 서로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용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한 사람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하다 안 되면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다 안 되면 저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 한 사람도 사랑한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모든 것이라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겁니다. 저희 기도하는 집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는 그러한 공동체 같은 생활을 쭉 할 때 한 사람이 오면 뭐예요? 그 한 사람의 히스토리가 그 전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어난 것부터, 가정부터, 성품부터, 그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부터, 뭐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무조건 어떻게 다 받아야지. 사람을 드렸으면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나? 당황할 때도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시험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고치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겠고, 하나님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난 그게 안 되면 지금 죄가 나에게 있지.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시선이 멈춰 있을 때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자기를 보게 했어요. 근데 자기를 보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럴까?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악해지면은 양심이라는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나쁘고 하는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뎌져 버리고 그게 망가져 버리면은 그냥 악한 것도 괜찮아지고 더러운 것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요. 거기에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그러한 무뎌진 것도, 그러한 혼탁한 것도, 그러한 썩은 것도, 그러한 그 정말 마비된 것도 뭐예요? 말씀의 칼날이 들어가고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찔림을 받는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의 위력이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합니다.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살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그 마음을 찔러주지 않아요. 그 마음을 지적해서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면 우리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벌거숭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잠잠히 정말 그냥 얼토소이답밖에,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의 실체인데요. 뭐 다른 사람의 것이어야 말이죠. 남의 눈에 티라면은 우리가 남의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 대들본데 내 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럽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반드시 죄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내 의가 있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헌신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꼭 필요해요. 복음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딴 거 다 준다 해도 복음이 없다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냥 죄 없는 자 돌을 먼저 던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지혜는 그 말씀의 거룩함은 사람들의 그 사리가 가득한 그런 양심, 그러한 그 마음, 양심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한문으로 쓰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고 자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벌써 악하게 된 마음들이지요. 무뎌진 것들이에요.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못 보고 지금 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비춰서 벌거숭이 되게 하신 그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그 위력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위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오늘도 그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거룩하게 한다 그러세요. 말씀은 씻어주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는 말씀입니다.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또 능력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라는 개념, 말이라는 개념에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게 벌써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뭘로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낳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그 낳으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자꾸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낳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육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우리들의 삶, 내 경험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하나님도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우리는 부모의 권위 앞에 자식이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예요? 그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이시고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어느 권력이라든지 어떤 계급의 차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유교적인 생각으로 어른신이고 이거는 애들 조물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계급을 자꾸 생각하고 상하를 생각해요. 부모 자식하면 상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 할 때는 그냥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을 전혀 나타내시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세요.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급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급적으로 낮추질 않고 예수님의 몸 안에 불러 넣어주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몸 안에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 하면서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화도 가치를 알아야 보화고 복도 복의 그 가치를 알아야 복인 줄 알아야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한 큰 축복을 받고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더 알아가도 다 몰라요. 매일 그거를 노래하고 매일 그걸 고백해도 우리는 모자라요. 갚지는 않아도 돼도 적어도 알아달라 해요. 그 알아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가 누려라 해요. 내가 기쁨을 줬으니 기뻐해라. 평강을 줬으니 평강해라. 내가 용서했으니 다시 죄책감이나 죄짐을 지지 말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다시는 그 죄 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매이지 마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다시 누구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졌으니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땅에서 하늘로 올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으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정말 자신을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았으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 자녀로서 새롭게 하여 새롭게 살리리라. 정말 믿는 자가 복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게 참 통쾌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자만 남기고 떠나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장면이 없는 거예요. 찔림은 받았어요. 가책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돌 던질래든 그것만 버렸지 그냥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율법을 다 지키라 했더니 다 지켰대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슬퍼하며 그냥 갔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그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지요.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무 그 뒤에 숨은 것처럼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 음성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안 거예요. 그렇지만 숨어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난 잘못했구나. 그것 갖고 좌절하고 그것 갖고 속상해하고 그것 갖고 씨름할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해도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씻음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원한과 다름질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죄사함이고 그리고 거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하나둘 가버렸다. 어쩌면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서 내 마음이 살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있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살리리라. 지금 나는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고 나는 살리러 왔다고 나를 믿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것을 행하려 왔다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 그거 직접 들었든지 소문에 들었든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가십의 중심에 있잖아요. 화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형제들도 예수님을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보라 그러잖아요. 왜? 시골에서 이렇게만 있지 말고 사람들에 가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만들라고 그랬고 떡을 먹고서 찾아왔고 또 기적기사를 보고 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말씀이 좋아서도 왔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뭘 구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나의 헬퍼예요. 나에게 떡 주는 자예요. 나 병 고쳐주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게 좋은 말 해주는 분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고 나에게 정말 언제든지 그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물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세요. 왕의 왕, 주님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고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실 수 있고 그분 마음대로 그분 방도대로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땅에 끌어서 내 집에 놓고 내 안에 놓고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골 청년으로서 나타나셨지만 공생애 동안에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맘대로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말만 했다 그랬지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왜? 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면 예수님의 원함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예요. 우리는 이거를 갈등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택이 되면 우리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이 일어나도 다른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거기로 가지 않아요. 왜? 선택했으니까. 정했으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말씀대로 성령을 주셔서 사는 거다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어디를 가든 뭐라고 하더니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일지 모르고 세상의 일일지 몰라도 나의 일은 정해진 거예요. 왜? 내 주인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고집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고집이라고 평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정말 참람하다고 교만하다고 허황되다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믿어줘야 참이 아니라 우리 세상은 그래요. 상대방이 믿어줘야 참이 되지만 그 사람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을 판가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는 예수님에게 관계가 없었어요. 아무리 칭찬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도 자기 잣대에 안 맞고 자기 바람에 뭐가 틀려지면 어떡해요. 그냥 뒤돌아서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질 때 나름대로 다 있겠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다 내가 잘했어요. 여자와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의가 되시면 죄인이지만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하겠지요. 그거는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예요. 그런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죄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같진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어떠한 그 성질이라 그럴까. 죄라는 거는 죄라는 그 뭐라 그럴까? 씨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그것이 지금 얼마나 불어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있는 한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질이 있고 언제든지 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고 그 미혹당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욕심은 우리가 뭐라 밑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정력과 욕심을 같이 못 박았다 그랬어요. 왜? 그게 있으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력과 욕심과 육체가 합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간음도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것이 아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과 합하는 모든 것, 하나님 외의 것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음행이고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욕을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나? 죄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뭐 컴퓨터를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그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사람도 성적인 거, 마음의 정욕, 욕심, 시기 그런 거 이렇게 까발걸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예쁜 피부라도 예쁜 얼굴, 좋은 몸매라도 다 고름덩어리로 있으면 얼마나 그게 정말 더럽게 보이고 그리고 추하게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것 같고 선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골마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거짓되고 또 부패한 썩은 것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들이 회칠하고 분치장하고 보석으로 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라이센스로 어떠한 경력으로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치루었어. 너는 너의 죄값을 네가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하면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치를 수 있는데 치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 그대로 썩어버리지 않기 원하고 그대로 허망한 존재가 되지 않기 원해.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원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능력을 믿습니다. 이 여자가 가서 다시 죄 져서 다시 똑같은 짓 했다. 사람이 말했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였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여자를 지켜줘, 죄에서 지켜주고 죄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역사심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성령님으로 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우리를 수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사는데 유익하게 써진 책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에 유익한 그런 책이지. 우리가 많은 지식 갖고 나의 원함에 갖다 뜯어 맞히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잊고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잊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른 형제들과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 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게는 선이 없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가 빌기를 얻었고 용서받아 살 길을 얻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 돌을 먼저 들어 던지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손발을 근신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이 나가기 전에 어떠한 행동이 나가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건지시는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이 살 길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너의 새 생명이 되었고 너의 능력이 되었고 내가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친히 행하여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형제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그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